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모든 말씀이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것도 로마서에 있는 1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이 길에서 놀면서 라틴 말로 톨레레게 하는 말을 듣고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얼른 성경에 있는 곳으로 가서 펼쳐서 읽었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고 굉장히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갈 수 없도록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의 미련, 애착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찌 보면 평범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에 위대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교회 역사를 바꾼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도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뭘 읽어줬나 하면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렇게 일기했습니다. 이상하게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걸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자신의 훌륭함과 의로움과 자신의 선행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진심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깨닫습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이었습니다. 1816년에는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성도였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할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작가인데 스위스의 제네바의 한 야외 공원 벤치에서 두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대화에서 이 두 사람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나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겠냐고 그리고는 로마서를 한절 한절씩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이 두 청년만이 아니라 여러 말하자면 당시에 스위스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고전을 쓴 멜 도비니 성경의 영감서를 탁월하게 다룬 작품을 남겼던 신학자 루이스 가우센, 프랑스의 자유교회를 설립하고 이끌었던 프레드릭 모노, 위대한 신학자 프랑스와 보니파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였던 세자르 말랑,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버트 할데인과 로마서를 한절 한절 공부하면서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는 1세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도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무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내면은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 내내. 존 파이퍼는 로마서 강해에서 자신의 기도를,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바는 로마서에 담긴 진리의 틀, 진리의 구조, 진리의 틀, 그 로마서가 갖추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바라보는 정당하고도 성경적이면서 올바른 시각을, 그 시각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죄와 그리스도와 생명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겸손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로마서가 어떤 책이길래 교회사에서 그렇게 크고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마이클 골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어쩌면 지금까지 쓰인 서신들 중에서 역사상, 성경의 서신이 아니고 역사상 수많은 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서신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신일 것이다. 그것은 분명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서신이다. 로마서는 회심, 교리, 논쟁과 심지어 몇 개의 개혁운동을 낳았고 초교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왔다. 마틴 루터의 동료 신학자였던 필리프 멜랑히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개요다. 기독교의 요약이다. 로마서보다 더 기독교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설명한 서신 맞습니다. 또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를 제5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네 개의 복음서가 메시아 예수의 기쁜 소식을 그 넓이, 마태복음이죠. 토대, 마가복음입니다. 폭, 누가복음, 높이, 요한복음. 이 면에서 설명한 것을 깊이라는 측면에서 밝혀내는 바울의 독특한 견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로마서는 깊어요. 일생에 걸쳐 성경 대부분의 주석을 썼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몇 개 빼놓고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칼빈이 제일 먼저 쓴 주석이 로마서 주석이에요. 나이가 만 30세였을 때. 기죽이는 얘기죠. 제가 로마서 주면, 아, 내년에 할걸. 괜히 광고를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로마서 때문에. 칼빈은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면 전체 성경으로 들어가는 넓은 통로가 열린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보화가 이 서신 안에 담겨 있다. 기대가 되시나요? 그래서 몇 사람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우리는 불과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가 얼마나 대단한 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불과 16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서신의 형태, 편지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긴 편지를 써보셨나요? 저도 기억에 나는 게 한 A4 한 27장 정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타이핑한 거 아니고요. 썼어요. 그땐 타이프라이터 없었으니까. 컴퓨터가. 이 16장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고대의 서신으로 보면 이런 서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7114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헬라어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가장 길다. 가장 긴 편지에 걸맞게 로마서는 송수신자 부분, 그러니까 내가 누가 누구에게 쓴다 이런 거죠. 앞부분. 이 1절부터 7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서문도 가장 길다. 근데 또 다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롱네커라고 하는 학자는 현존하는 그리스어로 된 모든 서신들, 성경 말고요. 그리스어로 쓰여진 모든 서신들 중에서 가장 긴 편지가 로마서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듯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로마 교회와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이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세 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밖에 기록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많은 부분들이 추정입니다. 추정이 아닌 것은 이것이죠. 1세기, 바울이 살던 1세기의 로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었냐? 100만 명입니다. 에게 1세기입니다. 광주가 100만 명 되죠? 1세기 거대 도시였어요. 모든 것을 로마로 통했습니다. 모든 길이. 이 중에서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100만 명이었는데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4에서 5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5%예요. 아마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간 게 아마 유대 이 로마 시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존재가 시작되게 된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뭐 유대인들이 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주후 57년이니까 아까 63년이라고 그랬죠? 주전 63년, 주후 57년.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로마에서의 유대인의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제 이 로마에서의 유대인의 역사를 볼 때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거죠.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고 로마에 그리고 회당도 아마 한 적어도 15개 정도는 됐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요. 49년도에 주후 49년 로마서를 쓰기 한 8년 정도 전이에요.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4, 5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글라우디오 칙령이에요, 이게. 왜 그랬나 하면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로마에서. 그 소요의 이유는 뭔가 하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으킨 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같고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로마 사회를 좀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천막 만드는 바울과 종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낙심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와 친구가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겼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동방 정도 되겠죠. 고대 근동 지역. 거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63년부터 거기 끌려가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마 여행 중에 들른 사람, 거기다 그러다가 정착한 사람,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연히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추측은 아닐 겁니다. 여튼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시작은 아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세우게 됐고 거기서 또 복음이 전도되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을 건데 교회에는 주로 리더십은 유대인들이 했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처음에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다가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코이노니아 리더 싹 쫓겨난 거예요. 큰 위기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어요. 49년에 그 추방령이 나오고 54년에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굴까요?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가 왕이 돼요. 황제가 돼요. 네로의 선생님은 세네카였습니다. 세네카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멀쩡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64년에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이 사람이 거의 광인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54년에 이제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근데 어떤 현상을 보게 되나 하면 유대인 사회보다도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목사님, 그 전에 장로님, 그 전에 집사님, 그 전에 리더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5년, 미니멈 최소 5년이고 더 긴 시간도 있겠죠. 더 안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이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자리가 여기 있었는데 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멋졌겠죠. 그리고 그전과 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도 좀 어려웠겠죠. 이러면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을 보면 약한 자, 강한 자 그런 얘기 나와요. 서로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한 자, 강한 자, 강한 자가 누구고 약한 자가 누굴까?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강한 자는 이방인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유대인 신자들은 야 니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니네 할례 받아야 되고 이런 성향들이 율법도 지키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돼야 돼.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이슈들을 포함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14장 1절부터 15장 13절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었구나.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내가 쓴다. 바울이 쓴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보통 같이 쓰는 사람이 디모데라든지 뭐 실라든지 이렇게 같이 표현하는 법인데 여기서는 자기 이름만 딱 대고 있어요. 자기 혼자.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쓸 무렵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무렵에 헬라에서 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헬라에서 3개월 머문 동안 헬라의 큰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썼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바울이 처음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이 복음을 전해왔어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어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선명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더 원숙해졌을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의 인생의 절정기에서 그 인생의 절정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면에서 그때 그는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에게는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이 연보를, 거대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으로 이방인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나에게 남은 사명은 스페인까지 서쪽으로 가는 것이야.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일루리곤은 어딘가 하면 지금 알바니아예요. 이탈리아 반도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넘어서 서쪽으로 가야 되죠.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서포트하고 바울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로마 서쪽에 있는 지역을 하려면 너무 먼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가 이 역할을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굴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네가 좀 서포트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파송해 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좀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교회에게 우리 교회도 이메일이 와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후원해 달라고.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어렵겠죠.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편지로나마 서로가 알게 되면 그 사역과 그 사람의 진실함과 부르심을 알게 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된 사람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나의 선교 사역을 스페인까지 가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게 로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론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러면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신칭의의 교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음의 확실함, 충분성, 변함없는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안정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양자됨의 교리, 이것들을 왜 그렇게 많이 써야 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것만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기독교 구원교리의 교과서를 여기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구원론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 넘어서는 목적이 있었겠죠. 말하자면 로마서는 허공에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냥 보낸 구원론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는 또 하나의 목적, 이 두 번째가 신학적인 목적이에요. 복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리를. 세 번째 목적은 목회적인 목적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을 앓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복음을 선명하게, 그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들은 낮아지겠죠. 겸손해지겠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교회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복음 안에서 갈등을 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목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예요. 선교적인 목적, 신학적인 목적, 목회적인 목적. 최소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합의를 본 건 뭔가 하면 로마서를 쓴 한 가지 목적은 없다.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목적이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복음을 선명하게,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을 누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걸려있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를 만들어주며, 이럴 때 우리는 우리와 갈등을 빚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실력이 생길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좋아서 하나가 된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재산이 많이 있는 재산가들입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지만 여기에는 광주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전라도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심지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어주는 끈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만이 사람을 밑바닥까지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잘난 척을 못하게 합니다. 복음은 주눅이 들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평균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이 만들어내는 모든 분열이 그쳐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사교클럽이 되지 않을 것이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온갖 차별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고,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새 사람, one new man, 한 새 사람을, 새 백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라는 말이 주로 많이 쓰였죠.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이제 장황하게 16장에 걸쳐서 설명할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듣긴 했죠. 그리고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복음입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슨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복음, 복음. 이것이 바울을 정의한다. 이것은 그의 사역을 정의한다. 이것은 그의 공동체를 정의한다. 이것은 신학에 축약된 요약이고 이어서 새로운 세계관의 중심 기둥의 기초가 되었다. 바울, 그리고 바울의 신학, 그리고 바울의 세계관, 바울의 모든 활동은 복음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복음 없이 설명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 없이 설명되나요? 여러분의 부부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삶은 복음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나요? 도전이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어떤 하나님의 복음, 신적 기원을 가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구별되어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굴욕적인 말이죠. 자기를 소개하는데 CEO 이렇게 명함에 새길 수 있죠. 근데 종, 노예. 뭐 영화 자막으로 뒤에 엔딩 자막 나오는 거 보면 그걸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나가는 사람 7. 1번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7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는 굴욕적인 단어지만 사실은 누구의 종이냐는 게 중요한 문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 나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예요? 노예라는 얘기예요. 같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셨고 지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삶과 미래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선다. 내 일거수 일투족은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즐겁게 하는 존재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다.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뱃속에서부터 나를 정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쓰려고 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해요.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배드뉴스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쁜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라는 굴레에 씌워져 있다는 이 상태적인 문제. 죄라는 굴레에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어요. 이 상태적인 문제로부터 결과적인 문제가 하나가 또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상태적인 문제는 죄에 내가 묶여 있다. 결과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많이 배운 문명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한국 사람 상관없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오로지 자신과 피조물에게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위해 삶으로써 하나님을 능멸해요. 자기를 위해 삶으로써 하나님을 능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게 되죠. 나쁜 소식입니다. 바울사도가 나쁜 소식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나쁜 소식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낱 감상적이고 그저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싸구려 러브스토리에 지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바꿨습니까?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걸 누가 몰라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몰라요? 다 들어서 알죠. 그러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변화시켜 왔나요?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몇 년 나왔느냐 이 자리에 몇 년 앉아 있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바울은 나쁜 소식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동의하겠지만 지금 현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나쁜 소식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그런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소식의 배경 속에서 오직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가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가 악한 자예요. 그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는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묶여있는 양쪽이 다 묶여있는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죄에 정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고스란히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모든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 거죠. 이 복음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정죄 그리고 오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공동체를 낳습니다. 교회입니다. 복음 중심적 교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반목과 적대감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우리의 못된 것들이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겠죠. 오늘 로마서의 서론으로 배경 그리고 저술 목적,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낮아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보고의 위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여 로마서를 쓰게 하셨죠. 그때 바울의 가슴 속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성령님의 뜻 안에 있었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를 쓰신 성령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가지는 목적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만이 아니죠. 이 로마서 강해를 듣게 되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목적도 성령님이 바울을 감동하여 이 로마서를 쓰게 하셨을 때 가지셨던 목적,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의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선명하게 아는 것?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것을, 그 겸손을 알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 이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봐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세상이 봐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낳습니다. 그것이 복음 중심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목적과 바울사도의 목적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목적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 장정을 이제 시작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